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오늘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을 위한 예비 접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는 이날 예비 접촉에 이어 내일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한국연합뉴스는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정남혁 북한 미국 연구소 연구사 등 6명이 오늘 오전 9시 40분께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나와 검은 승합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될 예비 접촉의 장소나 구체적인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대표단은 어제 중국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날 오후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이 3.5%를 기록했다고 미 연방노동부 고용통계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3만 6천 개가 늘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출판사 다우존스 전망치는 실업률 3.7%, 일자리 추가 수는 14만 5천 개였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지난 5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9월 기준으로 미국 내 실업자 수는 모두 580만 명입니다. 이 기간 보건 분야에서 가장 많은 3만 9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또 전문 비즈니스 분야에서 3만 4천 개, 그리고 정부 일자리는 2만 2천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인 8월보다 1센트 떨어진 28달러 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확산일로인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위대가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일 0시부로 복면 금지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적법한 사용을 제외하고 폭력을 쓰는 불법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홍콩에서 가두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을 감추려고 복면을 쓰고 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시위대가 복면으로 자기 얼굴이 감춰지는 것을 알고 더 거칠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넉 달 동안 홍콩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인 송환법 개정 반대로 시작된 시위는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탈레반 대표단과 미국의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어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1시간 이상 진행된 만남이 공식 협상의 재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는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탈레반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일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평화안에 거의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탈레반이 감행한 테러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해 아프간 평화협상 실행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방안에 따르면 탈레반은 공격을 중단하고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나흘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이라크 보안군이 시위대에 다시 총을 쐈습니다. AFP통신은 보안군이 허공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발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희생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위대는 높은 실업률과 공직자 부패, 그리고 부실한 정부 행정 등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를 포함해 이라크 남부 도시에서 발생한 시위로 지금까지 최소한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가 발생한 곳엔 통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시위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목숨을 잃는 민간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징용 배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9월 일본 자동차의 한국 판매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달 한국 내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가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인 닛산과 혼다도 한국 내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새 일본 업체가 만드는 자동차의 한국 판매량이 지난달 74%나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간 수입 자동차 판매는 모두 77%가 늘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 발사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And I would say that we have no indication that it was launched from a submarine.
미북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감행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에 대한 미 상원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 주요 국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제거가 아니라 핵무기 위로 인한 위협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섭인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최대 8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고 대체로 흐린 날씨입니다. 또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은 곳에 따라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2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 발사대에서 이뤄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불필요한 도발이라며 발사 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They both agreed that the North Korea tests are unnecessarily provocative and do not set the stage for diplomacy and that North Korea should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마크 에스퍼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이날 통화를 나눴다면서 두 장관이 북한의 실험은 불필요한 도발이며 외교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합참 대변인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단거리 또는 중거리라는 것 외에 어떤 미사일인지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바다 기반 발사대에서 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nd I would say that we have no indication that it was launched from a submarine, but rather.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에 이 같은 평가는 잠수함 대신 수중 발사대에서 쏘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have their submarine sea ready or capable of carrying the missile. They can test it from.
그러면서 수중 발사대 발사는 잠수함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흔히 채택하는 방식이라며 신형 잠수함 역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너무 지나쳤는지 묻는 질문에 두고 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감행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미 상원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또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미국의 자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공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2일 트위터를 통해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날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이 좋은 합의를 협상하는데 진지하지 않다는 걸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정권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최소한의 비핵화 조치만 취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마키 의원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북한 비핵화 전략은 이룬 것이 거의 없다며 그러는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진전하는 북핵무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반복적으로 용인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집행을 꺼리면서 더 대담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신 김정은의 호전성을 일으키는 건 미국의 협상가들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함께 대북 금수 조치를 담은 제재 강화법안인 리드 액트 통과를 의회에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제거가 아니라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순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세빈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조세빈 전 대표는 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단계적 비핵화 조치들이 많이 이행될수록 비핵화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 정치적 위기가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를 성사시킬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윤 전 대표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실무회담 계획을 밝힌 바로 다음 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I think North Korea wants to send a clear message that they are negotiating.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읽습니다.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거죠.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레버리지를 뜻합니까?
It's always been about the two. How much sanctions relief and how much traction can they get on security?
북한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을 끌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북한 문제는 결국 비핵화를 얼마만큼 할 때 미북 관계가 얼마만큼 정상화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미북 관계 정상화는 제재 완화, 평화 체제, 외교적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화를 제안한 뒤 도발하는 양상을 반복해 왔는데요.
I'm not sure that's completely correct. You know, I think right now.
항상 그랬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북한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보다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결과를 보여주는데 급급한 쪽은 김정은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를 떠나시기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럼 외교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 접근법엔 찬성하십니까?
I do think you have to engage North Korea. I mean, there are really two ways to go about this. One is going straight.
북한과 관여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경파들의 바람대로 즉각 북한 핵무기를 추격하고 최대 압박을 가하며 필요하다면 군사 행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너무 높이고 군사 행동까지 하게 될 때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핵무기의 위협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접근법을 선호하죠. 협상과 긴장 완화, 비핵화로 나아가는 조치를 통해 핵무기의 위협을 쫓아가자는 겁니다.
두 방법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후자를 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Yes, I would say they're doing the second method. After trying the first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시도한 뒤 두 번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여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절차입니다. 곧 열릴 실무협상이 그런 절차를 마련하게 바랍니다. 적절한 절차 없이 두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난 것은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절차라는 건 뭘까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인가요?
I don't think there is any other choice but step by step process.
단계적 절차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곧바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북 양자 간에 해도 되겠지만 다른 나라가 참여해도 됩니다. 한국과 중국 등이 쉽게 떠오르네요. 협상가라고 부르든 특사라고 부르든 이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진전을 만들자는 겁니다.
다자 형태의 협상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I would very much like to see it broadened to include
이 과정에 따른 결과에 거대한 지분을 갖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시켜 외연을 넓혔으면 합니다. 비핵화의 부담을 이들 나라와 함께 지자는 겁니다.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중국과 한국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에 계실 때 이미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You know, our intelligence agencies, they've come out publicly, DNI.
미 정보 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가정보국장과 중앙정보국 국장이 현재 북한은 완전히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 내에 널리 퍼진 인식입니다. 하지만 비핵화로 가는 단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을 밟을 때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더 많이 취할수록 실제로 비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 핵무기, 장거리와 단거리 미사일, 핵물질을 제한하는 거죠. 모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치들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이 방식은 안 됩니다.
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위협을 느낄 텐데요.
I think as far as South Korea and Japan are concerned, as long as there is strong commitment,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력, 즉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공약이 있는 한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그런 공약에 의문이 제기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 약속은 매우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추진 등 국내 정치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My own guess is that President Trump himself is perhaps more eager.
그런 국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에 더 적극적일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탄핵 국면은 커다란 국내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길 원할 겁니다. 따라서 북한과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세빈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미북 실무협상과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표단이 북한의 비핵화 정의를 명확히 확인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협상을 끌고 가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재언을 조상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라. 전문가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실무협상단이 북한 관리들과 만나 반드시 얻어내야 할 성과로 북한의 비핵화 정의와 진위 파악을 꼽았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비핵화의 의미를 서로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된 비핵화의 정의를 종착점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he minimum goal for the meeting, in my view, is to achie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denuclearization means and to get a North Korean commitment.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결과는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단계별로 정의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합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핵화 검증과 국교 정상화, 안전보장과 평화 구축 노력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포괄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합의에 이르는 것만으로도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We need to stay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that North Korea is actually trying to set the conditions not for denuclearization.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군축 협상으로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대표단은 협상의 초점을 북한 비핵화에 명확히 맞추고 북한의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이 실무급 협상이라는 점을 양측 대표단이 모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se are working level negotiations. And so by definition, work is going to be conducted.
실무협상은 입장과 생각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결과물이 없더라도 다시 만나자는 합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가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북한 내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영변 핵시설 폐쇄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8개월 만에 어렵게 열리는 실무협상인 만큼 미국이 외교적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hey should not make an unrealistic demand a full declaration of facilities at this stage and they should be willing to offer
현 단계에서 북한 내 핵시설의 전면 신고라는 비현실적 요구보다는 북한의 양보를 대가로 어느 정도 제재 완화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도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은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이 부분에서 효과적인 대북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으로 외교적 융통성을 발휘하되 원칙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검증에 앞서 제재 완화 등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SLBM 시험 때마다 비난 성명을 발표해온 안보리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3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다음 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엔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4일 키프로스 안건을 급히 상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곧이어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회의 일정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나라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8월 1일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해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며 이를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입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후 북한이 8월 2일부터 24일까지 5차례나 더 미사일을 쏘아올리자 세 나라는 같은 달 27일 또 한 차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위르겐 슐츠 유엔 주재 독일 부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논의한 뒤 세 나라를 대표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take concrete steps towards i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한편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밝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극성 1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듬해 2, 4, 5월에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는 그때마다 언론 성명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2일 발사한 고체 연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워싱턴의 미사일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또 이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이 지상에서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SLBM 북극성 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특징들을 보셨습니까?
Well, my first thought was that it's quite larger than the past.
사진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과거에 북한이 실험했던 SLBM보다 크다는 겁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아마도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다는 것과 아마도 2단계 이상 미사일일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기술 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더 무겁고 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기 전에 예상하셨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까?
I did not expect them to be testing a new submarine launch.
새로운 SLBM을 실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실험해온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주로 단거리용으로 군사 움직임에 맞춰서 이용되는 전술 무기로 불리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늘 놀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니까요.
설계 측면에서 기존의 북극성 1형 그리고 2형과는 어떻게 다른 것으로 보십니까?
We saw several months ago North Korea displaying the construction.
몇 달 전 북한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큰 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었죠. 이번 미사일은 그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에 제한이 있습니까?
They can vary. They can be relatively short-ranged.
사거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짧을 수 있고요. 제가 아는 가장 짧은 건 인도가 잠수함에 탑재한 겁니다. 700km 사거리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다단계 ICBM까지도 실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발사하는 트라이던트2가 그렇죠. 탄도미사일은 몇천 킬로미터도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우리가 흔히 정의 내리는 SLBM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The only defining characteristic of an SLBM is that it is launched by a submarine.
SLBM을 정의 내리는 특징은 잠수함에서 발사됐느냐 아니냐 하는 것뿐입니다. 사거리를 놓고 SLBM을 규정하지는 않죠. 만약 북한의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면 우리는 사거리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협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수중에서 쏘는 것이니까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고 어디에서든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LBM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협받는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의 한계도 있을 텐데요.
The big limiting factor here, I think, with this missile and what it
가장 제한적인 요소는 바로 잠수함입니다. 미사일이 무엇을 위협할 수 있는지는 잠수함 성능에 달렸으니까요.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조용한 잠수함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중국도 그런 잠수함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소음이 심해서 쉽게 탐지되는 잠수함, 그게 이번 미사일의 위협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SLBM 기술 개발이 향후 ICBM의 기술 진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I think so. What you see here i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North Korea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다단계 미사일을 실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더 빠르게 발사될 수 있어서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은 단거리에 1단계 미사일이었고 비교적 낮은 고도로 날았습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미사일 각 단계를 분리시키는 기술과 노하우는 북한의 최종 목표인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2017년에 실험한 ICBM은 고체 연료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Was using a liquid fueled engine. You see a hard shift away from.
네, 그건 액체 연료였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급격하게 옮긴 겁니다. 새로운 진전입니다. 많은 의구심을 낳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고체 연료 사용에 이렇게 능숙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고체 연료를 얻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요. 고체 연료는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들여온다고 보십니까?
Well, it's always hard to say. But
단정지어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 됐든 아니면 어디선가 전문가를 들여왔던 말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미사일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북한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북한이 충분히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지 하고 놀라게 만듭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갖췄습니까?
China, Russia, the United States, France, Britain, India.
중국과 러시아,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있습니다. 인도도 SLBM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나라들이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남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I think the one of their final goals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을 보유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아마 만족하겠죠. 하지만 미사일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미사일 공간을 키운다거나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는 걸 우리는 봐왔죠. 또 명중률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북한의 새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이 그 예인데요. 재래식 무기와 함께 군사 목표물에 단거리 미사일이 제대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스커드 미사일은 명중률이 떨어져서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테러 무기로 사용해 한국이나 일본의 도시들을 공격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게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군 기지를 제대로 타격할 수 있다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도 SLBM 발사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 think so. I think we will see continued testing.
네, 북한은 계속해서 실험할 겁니다. SLBM의 운명은 잠수함의 운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우리가 본 이 새로운 미사일, 북극성 3형을 지상에 배치 실험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북극성 1형 때도 꼭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이언 윌리엄스 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으로부터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장면을 토대로 미사일의 역량과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지난 2일 서울 국방부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SLBM 정보 공유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따라 SLBM 관련 정보 공유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다음 달 22일까지는 사안에 따라 일본과 협조할 수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습니다.
일본의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지소미아 그 관련해서 한일 정보 공유를 요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 장관은 이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으로 믿는다는 존 루드 미 국방차관 발언에 대해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는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우대 100세 국가 명단 제외 결정에 대응해 지난 8월 한일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SLBM 정보를 한국에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 유효하다며 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요청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해 한국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착탄 전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의 한 관료가 한국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안 것이 아니겠냐며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항 직후에는 한국군의 정보가, 그 이후엔 대잠수함 초계 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필요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고위관리는 VOA에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한일 3국의 정보가 연동돼 움직여야 한다며 특히 일본의 대잠수함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잠수함에 관한 거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 넘버원, 넘버투 하고가 있을 정도로 잠수함전을 하려면 잠수함의 위치 파악도 해야 되지만 각각 잠수함이 내고 있는 신호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본 애들은 옛날부터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 또 소나를 통해서 바로바로 식별을 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일 양국의 꼬인 관계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입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정부는 사실 서로 간의 정보가 조합될 때 더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했고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미국의 설득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런 협력을 기반으로 서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겠다는 인식을 공감한다면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철회라든가 또는 그것과 관련된 강제징용 문제를 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신 센터장은 이 같은 흐름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로 이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지역 전략과 상충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결국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군사정보의 흐름이 자유롭게 유통돼야 되는데 지소미아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종료되면은 미국으로서는 다시 또 그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유지를 희망하는 거겠죠.
한국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환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VOA에 미국에게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하나의 고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한국이 깨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편 정경두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미한 동맹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미한 동맹은 확실하고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지금까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미한 동맹이라는 큰 축이 버팀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하고 5일부터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이라크에서 부패와 취업난 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또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우크라이나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관해 조사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할 성명 초안까지 작성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홍콩부터 가보겠습니다. 홍콩 정부가 결국 긴급법을 발동한 거네요.
예,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4일 강요회의인 행정회의를 열었는데요. 긴급법을 발동했습니다.
네.
예, 정식 명칭이 긴급상황규례조례인 이 긴급법은요. 지난 1922년 홍콩이 영국의 식민 시절에 제정된 법인데요. 홍콩 당국이 이 긴급법을 발동하는 건 5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50년 만에 처음 이 긴급법을 발동하면 막은 것이 바로 복면을 금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긴급법은요, 국가 안보나 공공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 행정장관이 이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예,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금 넉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홍콩 시위 사태에 맞서서 5일 0시부터 당장 복면 금지법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복면 금지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지금 홍콩에서는 시위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마스크나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복면 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시위자들의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보통 건강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콩 시민들도 그렇고요. 이것도 포함됩니까?
네, 홍콩에서는요. 지난 2003년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사스 전염병에 크게 창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여파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때문에 복면 금지법의 이행으로는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들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홍콩 당국은 질병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지만 만약 경찰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했을 때 불응하면 미화로 벌금 $3,200 그리고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람 장관은 행정회의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법 발동과 복면 금지법 이행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네.
람 장관은 현재 거의 모든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들이 더 억제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폭력 사태가 고조되고 상황이 악화하도록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50년 만에, 50여 년 만에 긴급법을 발동했는데, 자, 시민사회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긴급법이 발동되면은요, 행정장관 권한으로 체포, 추방, 수색이 언제든 가능하고요.
예.
또 간행물이나 문자, 사진, 통신 등에 대해서도 검열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재산도 몰수 조치할 수 있는 등 이 홍콩 행정장관에게 그야말로 막대한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복면 금지법 외에 아직 다른 조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람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력 사태가 악화하면 정부는 더 많은 해결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추가 조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긴급법에 많은 규제들이 담겨 있군요. 자, 홍콩 당국의 이런 조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홍콩이 과거 식민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4일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민들은 이 복면금지법이 시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더 시민들이 단합해서 당국과 맞서 싸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제 정부는 다음 단계로 특정 후보들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거라면서 홍콩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긴급법 발동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행정장관이 긴급법을 발동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입법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한편 홍콩의 민주 진영 인사들은요 이 홍콩 복면 금지법이 홍콩의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라크로 가보겠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지금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이라크 곳곳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폭력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반정부 시위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실업난, 또 치솟는 물가 상승,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 등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네네.
이라크는 이 석유 수출국이고 OPEC 국가 중 2위의 산유국이지만 만성적인 부정부패와 수도, 전기 등 사회기관 시설 부족, 또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의 청년층 실업률이 2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번 시위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시작됐는데요. 곧이어서 바스라, 나자프, 나시리아, 힐라, 다와니아 등 이라크 남부주로 도시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남부는 시아파가 주로 거주하고 유전지대가 밀집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시위의 사망자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 규모도 커지고 격화하는 양상인데요. 이라크 보안군과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최루탄과 물대포는 물론이고 실탄까지 쏴서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흘 만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요.
네, 시위가 시작된 첫날에는 2명이었는데요. 네. 이라크 군경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서 2일부터 실탄 사격을 한 이래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4일 현재까지 4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네, 지금 바그다드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라크 당국이 3일부터 수도 바그다드에 전면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시위 중심지인 타흐리르 광장으로 가는 주요 도로를 차단했는데요. 네. 하지만 시위대는 타이어를 불태우고 군경과 대치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그다드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도시 시에서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어도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가의 혼란 상황이고 또 시민들이 목숨도 잃고 그랬는데 이라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요. 4일 새벽 전국에 방영된 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시위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마흐디 총리는 그들의 합법적인 요구들을 듣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일단의 시위대는 총리 발언을 일축하고 곧바로 바그다드 시내 타흐리르 광장에 집결했고요. 대부분 밤새 도로를 점령하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라크 정부로서는 이번 시위가 상당히 심각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전 취임한 마흐디 총리는 이라크 정부의 만성적인 문제들과 부정부패를 해결할 이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면서 민생고 해결과 실험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AP통신은 네. 특히 이번 시위 사태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총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흐디 정부는 현재 미국, 이란 양쪽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라크는 이란과 마찬가지로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네, 약 한 5,200명의 병력이 대테러 작전과 이라크 정부군 훈련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주재 이란 대사를 소환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재에 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미국 고위 외교관 두 명이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할 성명 초안까지 작성했다고 3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네.
예,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담당 특별대표와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대사가 관여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연방 하원에서 이 볼커 전 대표가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원 정보, 외교, 또 정부 개혁 감독 위원회가 주관한 비공개 청문회 나와서 10시간 가까이 증언했는데요.
네.
볼커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성명 초안을 공개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성명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뉴욕 타임스는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 여부도 조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우크라이나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고위 외교관 두 명이 작성했다는 그 성명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초안이 전달이 된 겁니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씨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성명 초안이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네.
누가 이런 성명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볼커 전 대표가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또 나온 뭐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볼커 전 대표가 의원들에게 다른 미국 외교관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자 메시지요?
네, 네, 이 빌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대행이 지난달 보낸 것인데요. 정치 선거에 대한 도움 때문에 안보 원조를 보류하는 것은 정신 나간 행동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앞두고 이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보류했는데 혹시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법무부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재에 관해 조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의 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가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네요. 중국에도 어떤 소식이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중국의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재를 조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예.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아들 헌터 씨가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 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기온이 아침과 낮 모두 어제보다 3, 4도, 많게는 7, 8도 정도 떨어집니다. 삼지연에는 눈 소식도 있고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 평안북도 지역만 맑겠고 자강도, 평남 양덕은 흐리고 비 내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평안북도 지역 구름 걷히고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0도. 남포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1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에는 7도, 낮 최고 19도. 중강 아침 최저 4도, 낮에는 17도. 강계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다가 용현 지역만 맑아집니다. 개성과 신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데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최저 16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모든 지역이 흐립니다. 삼지연에는 눈도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은 맑아지지만 함경남도와 성진 지역 계속 흐리고 한때 비도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16도. 해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4도. 원산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17도. 청진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7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8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5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도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오늘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을 위한 예비 접촉을 진행합니다. 두 나라는 이날 예비 접촉에 이어 내일 실무 협상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 진행될 예비 접촉 장소나 구체적인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북미 실무 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날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외무부 청사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표단은 어제 중국 베이징 서우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잦아들지 않는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위대가 마스크 쓰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캐리남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일 0시부로 복면 금지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적법한 사용을 제외하고 폭력을 쓰는 불법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홍콩이 도입한 마스크 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CCTV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홍콩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인 송환법 개정 반대로 시작된 시위는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산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시위 도중 한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칠탄에 맞았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 학생을 경관 공격과 폭동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이 3.5%를 기록했다고 미 연방노동부 고용통계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3만 6천 개가 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실업률은 3.7%, 일자리 추가 수는 16만 8천 개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지난 5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9월 기준으로 미국 내 실업자 수는 모두 580만 명입니다. 이 기간 보건 분야에서 가장 많은 3만 9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또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3만 4천 개, 그리고 정부 일자리가 2만 2천 개 새로 생겼습니다. 한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인 8월보다 1센트 떨어진 28달러 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나흘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이라크 보안군이 다시 시위대에 총을 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보안군이 허공에 아닌 사람들을 향해 발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희생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위대는 높은 실업률과 공직자 부패, 그리고 부실한 정부 행정 등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를 포함해 이라크 남부 도시에서 발생한 시위로 지금까지 최소한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목숨을 잃는 민간인들과 다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TV 연설에서 가난한 가족들을 위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탈레반 대표단과 미국의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어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1시간 이상 진행된 만남이 공식 협상의 재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는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탈레반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일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평화안에 거의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탈레반이 감행한 테러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해 실행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징용 배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9월 일본 자동차의 한국 판매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달 한국 내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인 닛산과 혼다도 한국 내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세 업체가 만드는 자동차의 한국 판매량이 지난달 74%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배상 문제로 마찰을 빚자 한국에서는 일본산 자동차를 기피하는 풍조가 발생했습니다. V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